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잠언입니다.
17장.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로 와서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강 가까이에 앉은 유명한 창녀가 받을 벌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성적으로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주는 간음의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했다.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덮여 있었고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는 손에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이 잔에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여자가 저지른 간음죄의 더러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마에는 숨겨진 뜻을 가진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바벨론, 이 땅의 창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 내가 보니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의 피로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와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숨겨진 뜻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지 않다. 그것이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겠지만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천지창조 때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쓰인 적이 없는 땅 위의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면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살아있었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으나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언덕이며 또한 일곱 왕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다섯 왕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한 왕은 지금 다스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오더라도 잠깐 동안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인데 그것은 일곱 가운데 하나이며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본 열 개의 뿔은 열 명의 왕이다. 그들은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노릇할 권한을 받을 것이다. 이 열 명의 왕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힘과 고난을 짐승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분은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장녀가 앉아있는 강들을 보았다. 그 강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내가 본 짐승과 열뿔은 창녀를 미워하여 그 여자가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을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의 몸을 먹고 그 여자를 불로 태울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뿔의 마음에 어떤 계획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계획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고난을 짐승에게 넘겨주기로 뜻을 모을 것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I have no castles, no earthly kingdom, but my cabin will do till I get home. My mansion's yonder on the hills of glory.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Mansion may be close by me across the golden avenue. She was the first one to teach me of heaven, and the very first one to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잠언 제6장.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귀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킨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N7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홀이는 말에 내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그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 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상할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훔치다 들키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유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귀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종교나 문화 그리고 전례되어 오는 풍습의 혼합이나 이미 폐기된 율법을 적당히 섞어서 복음인지 율법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는 시대적인 바른 이해와 구분이 반드시 되어줘야 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에도 그림자였던 율법과 천사 숭배 같은 불확실한 교리들이 건전한 신앙을 밀어내고 교우들을 혼란케 만들었고 이런 옳지 못한 종교적 계율이나 행위들을 바울은 항목들을 들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는 주로 율법이 복음을 덮고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바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영과 진리이고 영적인 것의 바른 판단도 역시 진리인 성경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율법으로 인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두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거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문에 속한 율법이 완성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 모두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16절 첫 부분인데 구약의 제사법전이라고 하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결한 짐승이나 곤충 그리고 물고기까지도 규정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11장에서 주로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고 못 먹는 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경계하셨고 이를 베드로 사도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이죠. 물론 복음시대 이후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 제물에 대한 경계가 주어지기도 하였고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이죠. 이방 출신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금지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못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방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복음으로 자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 간에 덕이 되며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 많은 음식은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어긋남이 없다면 그 말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16절 중간에 있는데 이 역시 구약 성경에서는 지켜야 할 날이나 절기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들의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같은 세 절기로 특별히 빠져서는 안 될 절기들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이죠. 이스라엘과 안식일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성일로 지키도록 십계명에서부터 정해져 있었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이죠. 달의 시작과 보름날도 기념하도록 정한 절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시편 81편 3절입니다. 바울은 당시까지도 지켜졌던 이러한 날에 대한 기념에도 혼란이 없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6절 하반절인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좀 더 가까운 표현은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어떤 일들을 두고 평할 수는 있지만 판결할 권한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율법에서 이건 주변의 종교적이거나 문화나 전승으로 인한 것이었던지 간에 그런 것들로 결정적인 비판을 말아야 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17절 첫 부분의 이유에서입니다. 과거 구약 율법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닌 장래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으로 완성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보다 분명히 구분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그림자와 실체의 분별입니다. 어쩌면 이 첫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바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적인 실체가 있는데 아직도 그림자를 중요시하고 그림자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것이고 유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외에는 숭배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18절은 모두가 신앙에는 합당하지 못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등등 모두가 임마누엘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르지 못한 항목들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실 행동들 뿐입니다. 19절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붙어있지 않은 존재들로 결국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야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교회의 원론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상반절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의 거짓된 경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는 것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이나 5절에서 7절의 말씀들이죠. 신앙의 첫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 바로 겸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겸손은 사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내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아무래도 겸손을 가장하고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거짓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만으로의 겸손이 아니라 사실적인 겸손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은 연출되지 않은 자연적인 겸손으로 우러나오는 겸손입니다. 천사숭배는 1세기에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존재도 끊어낼 수 없음을 말하면서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천사는 신비한 존재들로 성경에서도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하나님과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중보는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천사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또 사람들이 이 천사를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한 일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도의 예언대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이긴 하지만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진 잘못된 교리를 지키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경계는 좀 더 직접적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8절 하반절인데 여기에도 거짓 교사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육신의 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특히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이든지 신비적인 어떤 것을 본 것에도 신앙을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의 거짓 선생들이 또 다른 문제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는 것도 옳지 못할 터인데 육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19절 첫 부분인데 이 표현은 거짓 교사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이며 명령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주님께 붙어있지 않다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9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의 구조와 성장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성장도 결코 다를 수 없습니다. 머리는 바로 생명의 사령탑과 같습니다.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 온 몸속에 나타나는 모든 활동들이 명령되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구원만큼 주의 깊게 연구해 봐야 할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중요한 세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세례의 양식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행해진 세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세례는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는가? 침수인가, 약식인가, 혹은 물을 뿌리는 것인가? 둘째,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우선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여섯 번에 걸쳐 언급된 성령 세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세례에 가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세례라고 언급할 때 이것은 대부분 물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 방법 혹은 형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례 형식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형식에는 몸을 물에 잠기는 침수가 있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도 있으며 물을 붓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가, 혹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헬라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는 단어가 물에 넣다, 물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눈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을 머리에 붓는 세례를 행했든 약식 세례를 행했든지 간에 많은 물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침수를 행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지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물속에서 올라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물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약식 세례를 행했다면 그것을 강가가 아닌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예수께서 침수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개종한 예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시가 침수를 받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세례를 장사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침수만이 장사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에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가 행해진 예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물 뿌리는 약식 세례나 물 붓는 세례에 대해 한 구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방법의 세례는 사도들에 의해 행해진 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세례의 목적입니다. 사도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 곧 죄사함을 얻기 위해 침수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구원을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죄사함은 세례보다 앞설 수 없으며 세례 후에 오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내적 은혜의 외적인 표시는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셋째,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 가르치는지 혹은 장성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가르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용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어떤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의 대사명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도 세례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을 수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며 회개할 수 없는 유아는 세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유아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나 이를 행한 예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암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말씀을 그 근거로 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한 어린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주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하여 죄를 지켜야 되기 전까지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만큼 깨끗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넷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으로 혹은 그의 권유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이 도망치는 범인을 향해 멈춰서라 라고 외칠 때 그것은 법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멈춰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 즉 그의 권위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기를 소원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변질된 방법을 따르는 위험보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만오 지은 죄가 마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